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 제가 잘못했는데요. 에스더서 말씀 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보지요. 에스더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7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구약 에스더 2장 5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전해 진다 할지라도 충만한 은혜의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것의 형태, 의미 또한 자주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좀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27일에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매체가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가족 형태가 다시 다세대 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손주들까지도 함께 사는 가정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은요, 한 설문조사 기관이 연방정부의 인구 센서스 그 조사를 통계를 분석했더니 성인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고령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두 세대 혹은 세 세대에 함께 사는 이른바 한 지붕 다세대의 가족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에 보니까 5,97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18%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특히나 이 수치가 팬데믹 직전이 2019년에 5,840만 명과 비교해보면 무려 130만 명, 2.2% 정도가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1971년에 보니까 그러한 다세대 가족이요 1,45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에 고작 7%였는데요. 2021년에는 무려 18%, 두 배로 그렇게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실제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의 형태, 즉 1인 혹은 2인의 그 가구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들에 대한 논의들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활발했었는데요. 허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이유 중에는 뭐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이유들, 또 육아의 부담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러한 이유들로만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 그리 생각합니다. 올 초에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에서요, 크리스찬들의 갈등 해결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57%가요 갈등 해결의 그 방법을 배우는데 나는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라고 글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족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 뒤로 성경, 뭐 친구, 목회자, 교회라고 하는 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배웁니다. 가족이란 관계는 세상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요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말에는 무시 못할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이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식과 기술의 풍요의 시대가 됐다 그리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한계란 없으며 모든 문제는 진보한 기술로서 전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예상이 몇 년 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입니다. 풍요의 시대는 곧 불안과 걱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여러분 사람들은 가족이란 말이 각 개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됨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만큼 확실하고 안전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줄 만한 관계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족 중요성의 재등장은 무조건 다 시대적 흐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 흐름 이상의 변화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만든 문화적 유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부부가 되게 하시고요. 가정을 이루게 하는 질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또 살펴보았지만은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세속 문화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가족은요 믿음 안에 이해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가족이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유대 관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또한 온전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족의 힘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한 가족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가족의 힘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가족 되어서 제대로 가족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족이요 모르드개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란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설교 중반에 사용되어질 이름은 에스더인데 뭐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본문은 모르드개와 하다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다사 곧 에스더의 부모가 죽고 난 후에 모르드개가요 그녀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촌관계였지만 그래서 부녀 사이 같은 그러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가족의 힘은 가족에 대한 끈끈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먼 친척 관계라 할지라도요, 사촌 관계에 있는 그 자녀를, 어린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운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뭐 어지간한 마음 가지고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배경적 상황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여러분 6절 보시면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왕 여고냐가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도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제일 어수선하던 때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내 몸 하나 지켜내는 것, 건사하는 것도 어려웠을 때일 것입니다. 이런 때에 아무리 자기와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자기 딸처럼 받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책임감,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 고향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타국에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감당해냅니다. 하라사를 향한 모르드게의 헌신, 이것이 여러분 에스더서에 숨겨진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자기 가족에 대한 돌봄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드게의 헌신만큼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7절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처럼 양육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친부모 같은 헌신적 사랑으로 그녀를 잘 돌봤다고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친부모와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헌신과 사랑을 바탕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또한 모르드게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 책임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자세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에스더서 2장 20절 보면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의 후보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그녀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 것을 그리 명령합니다. 행여라도 차별받을까, 어려운 일 당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에스더 모르게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0절 설명에 어떠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녀가 그 전부터도 모르드게의 말을 매우 잘 순종했다고 그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냥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모르드게의 헌신과 사랑을 그녀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겸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더 어려운 일을 요청할 때에도 에스더의 그 요청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된 에스더서의 주된 이야기는 유대민족 몰살의 그러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요. 모르드게는 당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녀가 직접 왕 앞에 나가서 유대민족 구해달라고 간청하라 그리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말처럼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불안 요소들이 있고요, 위협들이 이렇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합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 바닥에는 헌신적인 모르드게에 대한 에스더의 깊은 신뢰 또한 그렇게 그 요청을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에스더가 과연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족 내에 여러분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민족 전체가 몰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 헌신과 사랑의 그 바탕이 되어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가족의 힘이 작동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는 이러한 끈끈한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까? 가족의 힘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의 헌신과 사랑이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적 관계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다고 마땅히 나타나고 당연하게 나타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란 혈연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힘이 계속 나타나고자 그렇게 원하고 원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가족의 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힘은요, 가족 모두의 헌신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혈연적인 명분도 사실상 크게 소용없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히 한국인에게는 아주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폐가 아픕니다. 보면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도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촌지간은 끈끈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민족을 구하는 데 그 가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사촌지간은 서로 잘 되는 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의 보초를 써도 헛예리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27편 1절 2절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 애썼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입니다. 가족의 끈끈한 헌신과 사랑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는 공통의 영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 사이는 형제 사이들대로 서로에게 세워진 그 기준들 가지고 가족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피 섞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내보이지 못하며 차이와 대립이 남는 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그리고 그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끈끈한 헌신과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힘은요, 영혼 구원을 통해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르드개와 에스더 서로를 향한 끈끈한 헌신과 사랑은 비단 이들만 위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의 힘을 아주 제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민족을 지키시는 일에요, 이 가족, 이 두 사람을 쓰십니다. 사실 에스더서 잘 읽어보면은 에스더서의 각 장면이요, 웬만한 첩보 영화 같은 장면을 제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있고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있고요,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잘 보면 박진감이 넘치는 상황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옆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 가족의 끈끈함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모든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족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헌신으로 뒤바꿔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가족의 힘을 제대로 나타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가정의 온전함과 헌신과 사랑과 행복과 평안, 믿는 우리 가족의 힘을 제대로 보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가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등졌던 영혼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여러분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 저는 그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지경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할 이유들 하나님 앞에 아뢸 때에 그 간구의 이유엔 여기까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잘 돼가죠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주님이 주께 드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또한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날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평안만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개와 에스더 가족을 바라볼 때에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기도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학살을 막기 위한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하여서 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모르드개에게 요청하고요. 모르드개는 이를 수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내 인생에 생명이 달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녀의 가정 안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가족, 늘 기도하는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미리 연습돼 있고 훈련돼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과 기도 속에 우리 가족의 헌신과 사랑이 짙어지는 일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을 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헌신과 사랑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족을 통해 주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이며 각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